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교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덮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드리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해 전, 예, 2021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가 모두 함께 겪었던 그 감염병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고독과 죽음의 고통을 가장 잔인하고도 가장 많이 겪었던 그 노인들을 위로하고 또 신앙의 전수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그들의 소명을 격려하고자 교황님이 오늘을 세계 초부모와 노인의 날로 제정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이 한창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올 때도 이 말이 되게 많이 쓰였는데요. 아마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나 때는 이라는 말이 카페라떼 할 때 라떼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신조어가 되어서 나 때가 라떼가 되어서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희롱을 당하고 있는 시대라고 해야 될지 한글이 무궁한 발전을 하고 있는 시대라고 표현해야 될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표현의 중심에는 바로 나이라고 하는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사회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꼭 거의 대부분 나이를 묻게 되죠. 한두 번 만날 사이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바로 말 때문이죠. 한국어에는 낮춤말과 높임말이 있어서 나이를 묻고 서열 정리를 하고서야 그제서야 마음 편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열 정리를 하는 가운데 종종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본의 아니게 나이를 속이게 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고의를 가지고 나이를 속이게 되는 경우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실을 서로 간에 알게 되는 경우에 크고 작은 불쾌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민증을 까자라는 표현도 있죠. 네 말을 못 믿겠으니까 이 공인된 주민등록증을 보고 확인을 하자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불확실한 게 어떤 분들은 자기는 출생신고가 늦어졌다면서 자기 나이를 민증의 나이보다 우쳐서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한국인들에게는 조국을 떠나서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시죠. 나이는 무기이면서 동시에 현대시대에서는 초라함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기가 되는 나이는 손 아래의 사람들에게 그 무기를 가진 사람에 대한 저항감을 가지게 만들고 지금 시대는 저항감을 그대로 표현하는 시대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 말을 어떤 훈계나 일방적인 가르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은 너희는 나이가 적어서 뭘 모르는데 말이야 라는 이 나이 적은 사람들을 일단은 한 수 아래로 고려하는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비꼬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특히 나이가 많으신 남자들이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외로워지는 대표적인 존재가 한국 사회에서는 한 가정의 남편, 아빠, 바로 나이 많은 남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은 한국에서는 여전히 가장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그런 가장이라고 불리는 아버지가 한국 사회가 너무 바쁘다 보니 아버지들이 맨날 집에 늦게 들어가다가 어떤 날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면 집안의 아이들은 무슨 바퀴벌레 마냥 어느새 자기 방으로 숨어버리고 자신들에게 절대로 말을 걸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남성이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이제 노인의 반열에 들게 되었을 때 그 존재가 가지는 외로움은 자신의 나이가 들면서 가지게 되는 연세가 주는 파워 더불어서 비례하게 되죠.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노인이라는 존재가 원래부터 이런 취급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근대화되기 이전, 도시 중심의 삶 이전에 각자의 고향에서 나고 자라고 대부분이 죽던 그 시절 노인은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다른 문화권에서는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마을 공동체의 노인에 대한 존경심은 많은 나이와 인간적인 성숙함이 비례한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고 또 많은 경우 그랬을 겁니다. 현대는 그런 근대 이전의 사회보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늙어감과 인간적이고 영적인 성숙함이 이전에 비해서 별다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는 듯하고 또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근데 이후에 현대사회가 주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끝없이 가지도록 하는 욕망을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겨졌다면 현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례해서 그렇게 가지게 되는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면서 그런 풍조가 생기지 않았는가. 그리고 속도라고 얘기하는 이 사회에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그 밑에 손아래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기를 비워가는 과정과 하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줄어가고 자신의 주위가 소박해지고 담백해지는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노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노인들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 어떤 누구도 전부 나이는 들어갑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20대를 거친 모든 사람이라면 그래서 성장이 아니라 노화가 시작된 20대 후반을 지난 모든 사람이라면 이제 자기 주위의 비호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나이가 들어갈수록 비우는 작업, 마음을 비우는 작업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 존재들에게 사실 꼭 필요한 작업이 됩니다. 하지만 그 작업이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작업이 되기도 하고요. 잘 아시는 소설 레 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은, 주인공 장발장은 아주 어린 소녀 코제트를 아주 질 나쁜 부양자들로부터 구해내와 가지고 자신의 딸로 입양합니다. 뭐 법정으로 입양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는 그 죽어가는 한 불쌍한 여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인이 어미였는데 그 여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무감으로 그 작은 꼬마 여자아이를 입양한 것일 뿐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 코제트가 장발장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세상 전부가 되어버린 딸이 이제는 커서 여인이 되었고 그 아이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생깁니다. 장발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생 도망자였기 때문에 함께 다니는 코제트 빼고는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없는 진짜 외톨이였습니다. 그가 가지게 되는 그 딸 코제트의 부재에 따른 외로움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코제트가 그렇게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버리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핑계 삼아서 다른 나라로 떠날 계획을 짰는데요. 하지만 중간에 딸아이의 진심 어린 사랑을 확인하고는 그는 그의 마음을 바꾸고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딸의 애인을 총탄과 포탄이 빗발치는 그 시위의 현장에서 구해내고 더러운 하수구를 그 부상당한 그를 부축하고는 그 하수구를 수십 킬로를 걸어서 탈출을 하고 그를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준 뒤에 홀연히 사라집니다. 도망자로서 이샤시는 존재가 딸의 혼인에 방해가 될까봐 그의 존재를 감추어 버립니다. 너무 극적인 예가 되어버리긴 했습니다만 이 노인 장발장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나이 들어감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고 또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장발장은 자신의 욕심을 채워서 자신의 마음을 경직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피워서 마음을 가볍게 말랑하게 만들 것인가의 기로에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장발장은 코제트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녀의 전생애를 양육한 그녀의 부양자로서 입양자로서 그녀에게 어떤 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있었겠지만 장발장은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 포기를 통해서 장발장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이와 같이 나이와 더불어서 마음이 말랑해져 갈 때 그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조금은 더 보게 해주는 지혜를 그 사람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이전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더 깊이 알게 되죠.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독스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속까지 사려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라고요. 그렇게 이전보다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람은 단지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나이와 더불어서 나이의 경험이 주는 지혜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아줌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죠.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서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다른 존재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게 나이 들어감의 진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몸이라는 것의 노화는 늦출 수는 있어도 누구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노력을 해도 몸은 천천히 굳어져 갈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내가 하기에 따라서 한없이 말랑말랑해져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 있는 유연한 마음을 젊은 시절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나이가 들어감이 필요하고 그 시간과 나이 들어감 속에서 시행착오라는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충분히 지금도 나이 들어감과 동의어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내 자신의 세월 속에서 몸과 함께 경직되어 갈 것인가 아니면 몸과 반비례해서 말랑말랑해져 갈 것인가. 몸은 굳어가지만 마음은 부드러워져가는 것이 늙어감의 진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굳어버린 마음과 한없이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은 결국 마지막 날 구분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수확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둬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드리라고 하겠다. 하늘나라를 향하는 문은 좁다라고 다른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아마도 경직된 마음으로는 그 문의 모양대로 내 마음의 모양을 바꾸어서 통과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한없이 부드럽고 말랑하다면 그 문이 좁든지 간에 그 문의 모양이 이상하든지 간에 나의 마음을 그 문의 모양에 맞추어서 그 문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게 되는 모양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